VOA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을 방문 중인 미국 하원 의원들이 오늘 차이잉원 총통을 면담하고 미국과 타이완 간 우호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을 이끌고 있는 로칸나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미국과 타이완 간 안보와 경제적 유대 강화가 이번 방문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칸나 의원은 또 어제 있었던 타이완의 세계적 반도체 제조회사 TSMC의 모리스 창 회장과의 회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실리콘밸리를 지역구로 둔 입장에서 창 회장과의 만남에 특히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타이완과 미국은 계속해서 군사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타이완은 앞으로 권위주의적 팽창주의와 기후변화 같은 세계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더욱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원들의 이번 방문은 최근 미 상공에 출연한 중국 정찰풍선을 미국이 격추한 뒤 미중관계가 국도로 경색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6일 터키와 시리아에서 일어났던 지진으로 피해 복구가 한창인 터키에서 어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터키 남부 하타이주 안타키아로부터 서남서 16km 지점에서 일어난 이 지진으로 터키에서 6명이, 시리아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이날 지진은 시리아와 이집트, 레바논에서도 감지됐습니다. 파레틴 코카 터키 보건장관은 사망자 외에 294명이 다쳤다며 이 중 18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코카 장관은 여진에 놀란 주민들을 위해 밤사이 텐트 6,000개를 해당 지역으로 보냈고 6일 일어난 지진 이후 운영 중이던 일부 의료시설에서는 균열이 생기면서 환자들이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6일 일어난 지진으로 인한 터키와 시리아의 총 사망자 수는 어제 현재 4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터키 재난위기관리청은 이날 현재 사망자 수가 4만 1,997명으로 늘었다며 실종자를 고려했을 때 인명피해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정부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서 1,414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관리들이 밝혔고 유엔은 시리아 북서쪽 반군 지역에서도 4,525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어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에서 두다 대통령 외에 동유럽 지역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지도자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는 나토의 동유럽 회원국 지도자들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등 부쿠레슈티 9으로 알려진 9개국 정상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세계를 계속 결집시킬지 그리고 유엔 헌장에서 밝힌 인권과 존엄성의 핵심 가치에 대해 언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단적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운 폴란드에 감사를 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르친 프르지다츠 폴란드 총리 외교보좌관은 폴란드 민영방송에 두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의 안보와 폴란드에 배치된 나토의 군사 자원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폴란드 국민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2023년도 연례 국정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이 서방 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세기의 30년대의 서방은 독일에서 나치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우리 시대에는 우크라이나를 반러시아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계획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그것은 오늘날 우크라이나라고 불리는 이 역사적인 영토를 우리나라로부터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조장하고 확대하며 희생자 수를 증가시키는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서방 지도층들에게 있다며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본질적으로 낯설 크이우 정권도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중국의 국제관계 원칙과 역할 등에 관한 글로벌 안보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서 공식 발표한 글로벌 안보 구상에는 전 세계 평화를 위한 총 20개의 주요 협력 지침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패권주의와 강요를 거부하며 주요 국가들의 안정적이고 균형된 관계를 위한 평화 공존을 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중국이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을 국가적 위기로 보고 출산율 회복, 다자녀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주요 도시에서 올해 1월부터 둘째, 셋째 자녀를 낳는 가정에 출산 축하금, 육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한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돼 또 시선을 끌었는데요. 윈난성, 산둥성, 후난, 랴오닝성, 헤이링장성, 후베이성 등입니다. 북한과 비교적 가까운 랴오닝성의 선양시의 경우는 셋째 자녀를 낳으면 3살이 될 때까지 매달 500위안, 그러니까 73달러 정도를 육아 보조금으로 주고요. 헤이룽장성 하얼빈 시는 둘째를 출산한 가정에 월 500위안, 셋째 경우에는 월 1000위안, 그러니까 146달러 정도 보조금을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한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관련 장려금과 보조금 정책을 시행한 지가 오래이고 점점 그 금액을 높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초저출산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이 도입한 현금 지원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치우쳐져 있는 상황, 부족한 육아시설과 집과 직장 그리고 사회 전반에 여전한 남녀차별 등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각종 지원 정책에도 꿈쩍하지 않는 한국의 저출산율의 뿌리 깊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준비한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2월 21일 화요일 오전 8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7도고요. 구름이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22일 수요일 북한, 반짝 추위는 낮부터 기세가 조금 꺾이겠습니다. 오전부터 대부분 지역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자강도 중강은 오후 한때 1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과 장전은 종일 바람이 불겠고 신의주, 수풍, 함흥과 심포는 오후에 바람이 불어서 체감기온을 떨어뜨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지역에 따라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사이,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구름 많이 끼겠고요. 동해상 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상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에 1m까지 모두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입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는 영상 3도입니다. 신의주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사이, 개성은 영하 7도에서 시작해서 영상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10도, 원산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6도, 청진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사이고요. 끝으로 해산 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20도, 낮 최고 영하 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든 책임은 서방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곧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연설합니다. 터키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또다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해서 추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미국 하원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 중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연설을 했군요.
네, 푸틴 대통령이 21일 연방의회에서 국정연설에 나섰습니다. 통상 국정연설은 이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 정책 등을 밝히는 자리지만 지금은 최대 현안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서 연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관측이 있었고요. 네. 네, 앞서 크렘린궁도 1년을 맞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관한 내용이 이번 연설의 주제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끄는 나토 동맹이 글로벌 대결에서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이 분쟁의 불씨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신중하고 일관되게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미국하고 서방의 책임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일으킨 게 서방이고 러시아는 이를 억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부터 이 서방과 무기 공급에 관해서 의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방이 지역 분쟁을 국제전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확전의 책임이 서방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거듭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존재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 스타트의 효력도 정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 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장거리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호 사찰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예. 이 뉴스타트는 지금 뭐 미러 간에 양국 간에 남아있는 유일한 핵군축 조약인데요.
네,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 핵전력이 현대화됐고 국방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전장에서 패배시키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러시아는 그걸 밀어낼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겨냥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서방과 우크라이나 정권의 볼모가 돼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서방은 지금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또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러시아인들을 기리자면서 유족들을 위한 특별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연설 가운데 러시아의 경제 상황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목표가 러시아를 괴롭히는 거지만 러시아의 경제는 서방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그들의 목표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유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의 경제가 지금 고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박성 발언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 20일 우크라이나를 그야말로 깜짝 방문해서 국제사회에 놀라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에 개전 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크유를 방문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죠. 바이든 대통령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1년 전에는 모두가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와 민주주의는 건재하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약속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You know, one year later, Kyiv stands. And Ukraine stands. Democracy stands.
네,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크유는 서 있고 우크라이나는 서 있으며 민주주의는 서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서 있고 세계가 당신들과 함께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푸틴의 정복 전쟁이라고 칭하면서 그의 전쟁이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Putin's war of conquest is failing. Russia's military has lost half its territory it once occupied.
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군은 한때 점령했던 영토의 절반을 잃었고 젊고 재능 있는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도망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바이든 대통령 또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포탄, 대전차 미사일, 방공 레이더 등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원조를 제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폴란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폴란드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나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회담 후 곧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또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서 서방의 결속을 다지는 내용이 될 걸로 보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22일에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이 나토 안의 동유럽 9개국의 모임인 보코레슈티 9 정상들을 만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외교 사령탑이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뮌헨 안보회의 참석 등 유럽 방문 일정을 마치고 21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인 밀착 관계를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서 왕이 위원이 러시아를 찾은 건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왕이 위원과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또다시 지진이 일어났군요.
네, 현지 시각으로 20일 저녁 8시경에 터키 남부 하타이주 안타키아 부근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하타이주는 시리아 북서부 접경 지역입니다.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큰 강진이 덮친 게 바로 불과 2주 전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일 새벽에 규모 7.8의 강진이 덮쳤고요. 그 후에도 규모 7.5의 강진을 포함해서 규모 4 이상의 여진이 최소한 90여 차례 이상 발생했는데요.
네.
네, 꼭 2주 만에 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슐레이만 소일루 터키 내무장관은 이번 지진 후에 적어도 26차례 여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또 있군요.
네, 아직 정확한 사상자 수는 집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서 소일루 터키 내무장관은 20일에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200여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21일 현재 사망자 수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21일 아침에도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수색 작업이 계속되면서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터키와 시리아는 이미 최근의 지진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터키와 시리아 지진 피해 사망자가 4만 7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네네.
네, 터키 재난비상관리청에 따르면 터키 측에서만도 약 4만 1,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네.
네, 붕괴되거나 극심하게 손상된 아파트가 38만 5천 채가 넘습니다.
예. 시리아 쪽은 어떻습니까?
네, 유엔에 따르면 시리아에서는 지난 6일 지진의 여파로 약 4,50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망자의 대부분은 반군 장악 지역에서 발생했고요. 정부 관할 지역에서는 약 1,400명이 사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반군 지역의 피해가 더 큰데 국제사회 제재로 시리아에 대한 접근이 힘들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지진이 난 곳이 시리아 접경 지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시리아 측의 피해 상황은 어떻게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시리아에서도 이번 지진으로 130명 이상이 다치고 여러 동의 건물이 무너지거나 파손됐다고 시리아 민간 구호단체인 화이트 헬멧이 전했습니다. 현재 지진 피해 지역 곳곳이 정전된 상태고요. 전화와 인터넷도 끊겼습니다.
네. 자, 그런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터키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20일에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최근에 지진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미국의 지원 계획을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었는데요.
네,
블링컨 장관은 직접 피해 현장을 찾고 구호 활동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 지진은 블링컨 장관이 터키를 떠난 후에 발생했고요. 블링컨 장관은 지금 그리스를 방문 중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터키에 어떤 지원을 합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터키와 시리아의 장기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서 1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앞서 발표한 8,500달러까지 합쳐서 총 1억 8,500만 달러를 터키와 시리아에 지원하게 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정부는 나토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역내 파트너인 터키가 지진을 극복할 때까지 함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 대표단이 지금 타이완에 가 있죠?
네. 미국 연방 하원 의원 4명이 포함된 대표단이 19일에 닷새 일정으로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의 이번 방문은 중국의 정찰 풍선을 둘러싸고 양국 간의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이뤄져서 이목이 집중됩니다.
네네. 자, 타이완을 방문한 미국의 의원들 누굽니까?
네, 로 칸나, 토니 곤잘레스, 제이크 오친클로스, 그리고 조나산 잭슨 의원 등 이렇게 4명인데요. 칸나 의원과 오친클로스 의원, 잭슨 의원은 민주당이고요. 곤잘레스 의원은 공화당 소속 의원입니다.
대표당 구성이 초당적이네요.
네.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왜 이번에 타이완을 간 겁니까?
네, 칸나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서 타이완의 역할에 관해서 배우기 위해서 방문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칸나 의원은 특히 미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가 지역구입니다.
네.
네, 칸나 의원 또 오치클로스 의원은 하원에 신설된 중국 관련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기도 합니다.
예. 자, 미국의 의원들이 타이완에서 뭘 할 될까요?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네, 19일에 타이완 도착해서 20일에는 유시쿤 타이완 입법원장을 만났습니다.
네.
네, 유시쿤 입법원장은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위원회 최근 타이완 발언을 반박했는데요. 왕 위원은 민안 안보 회의에서 타이완은 나라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국가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시쿤 입법원장은 중국이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단 하루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의원들이 타이완 총통도 만났습니까?
네, 의원들은 21일에 차잉원 타이완 총통과 면담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타이완과 미국의 군사적인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권위적인 팽창주의에 맞서서 다른 우호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전날에는 타이완 반도체 산업의 아버지라 하는 모리스 창 타이완 반도체 제조회사 TSMC 회장도 만났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운 민감한 시기인데 미국 의원들이 타이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생각은 어떤가요?
네, 칸나 의원은 중국 정부가 타이완과 다른 나라의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문도 암묵적인 위협에 처해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자신들의 타이완에 오고자 한 건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만 타이완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따르고 궁극적으로 영내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에서 지난 한 해 자연재해로 인한 이주 사례가 급증하면서 약 34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미국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한 총기가 하루 18정꼴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도시가 노숙자들의 텐트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자연재해 때문에 삶의 터전을 바꿔야 했던 사례가 아주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인구조사국은 지난 2022년 한 해 미국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지를 떠난 사람이 약 3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기후 관련 현상이 미국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각종 이상기변을 피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른바 기후 이민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이주민이 적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예. 주로 어떤 자연재해 때문이었습니까?
네, 허리케인으로 인한 이주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홍수와 화재, 토네이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발생 후 거의 40%는 일주일 이내 집으로 돌아왔지만 16%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12%는 6개월 이상 대피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사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인구조사국이 지난 1월 4일에서 16일 가구 동향조사를 통해 수집한 6만 8천여 개 응답을 기반으로 이번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에 시작된 연방정부의 이재민 추적조사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인구조사국은 이번에 나온 수치가 실험적이며 표본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네, 자연재해는 보통 지역의 기후하고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주마다는 또 피해 규모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일부 주는 다른 주보다 훨씬 더 큰 재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플로리다 주입니다. 지난 한 해 88만 8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네.
플로리다는 미 남동부 끝자락에 있는 지역으로 여름철이면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 플로리다주는 인구가 2,200만 명가량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구의 약 4%가 지난해 자연재해 때문에 이재민이 된 겁니다.
네. 자, 플로리다주 말고 또 어떤 지역이 피해가 컸습니까?
네,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작년에 36만 8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만에 끼고 있는 루이지애나 역시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가 잦은 편인데요. 플로리다주와 비교해서 수치는 적지만 루이지애나주 인구가 약 460만 명 정도 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 비율로는 훨씬 더 피해가 컸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반대로 자연재해 조금 뭐 안전하다고 할까요? 이재민이 가장 적게 나온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네, 미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역과 중서부 대평원 지대 이주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인디애나와 메인, 노스다코타, 아이오와주의 경우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이주율이 0.2%에 머물렀습니다. 네.
작년에도 뭐 여러 종류의 자연재해가 미국을 덮쳤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은 작년에 18건에 달하는 극단적 기상현상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이 총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지구의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더 강력한 기상재해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될 정도면 그야말로 고생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약 50만 명의 주민들은 주택 부족을 비롯해서 식량, 물, 위생시설, 보육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 인구조사국의 조사 추정지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또 있네요.
네, 이주자들 간의 경제적 상황과 인종, 성 정체성에 따른 격차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소득이 2만 5천 달러 미만인 사람들은 모든 소득계층 가운데 이주율이 가장 높았고요. 네. 또 흑인과 중남미계 거주자들이 백인 거주자들보다 이주율이 좀 더 높았습니다. 또 자신을 성소수자인 LGBTQ라고 밝힌 성인들의 4%가 자연재해로 집을 떠나 했는데요.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의 비율 1.2%보다 높았습니다.
네. 자, 인구조사국이 내놓은 결과, 이 결과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사빈 기후 변화법 센터의 마이클 제라드 소장은 MBC 뉴스에 이런 수치는 개발도상국에서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이런 수치를 보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라드 소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이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수치가 점점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가 돼 있지 않 하며 더 적극적인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를 들고 비행기에 타려다가 적발된 건수가 역대 최다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청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한 총기가 6,540여 정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18정 꼴이고요. 이 가운데 88%가 장전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들고 비행기 탑승하는 거 이거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예, 기내용 가방에 총기를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총기 은닉 소지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체크인 수속을 마친 화물에 총기를 놓고 항공편을 이용하는 건 허용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당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요. 또 총기를 장전하지 않고 잠금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등 안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네, 총기가 특별히 많이 적발되는 지역이 따로 있을까요?
예, 데이비드 퍼코스키 TSA 청장은 총기 소지에 더 우호적인 법률이 있는 지역의 대형 공항에서 총기 적발 건수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총기 적발이 가장 많았던 10개 공항 안에는 텍사스주의 댈러스, 오스틴, 휴스턴 공항과 플로리다주의 3개 공항, 그리고 내쉬빌, 테네시, 애틀랜타, 피닉스, 덴버 공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자, 만약 공항 검색대에서 이렇게 총기가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공항에 있는 주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어떤 주는 총기가 압수되는 건 물론 총기 소지자가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주에서는 함께 탑승하지 않은 동반자의 총을 주고 계속 여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장전되지 않은 총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위탁 수화물에 붙인 후 비행기에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주에 따라서 대응이 상당히 다르군요. 연방 차원에서는 총기 적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합니까?
예, TSA는 작년에 총기 적발에 따른 벌금 최고액을 올렸습니다. 기존 $13,910였던 최고 벌금을 $14,950로 인상한 겁니다. 또 TSA의 개인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은 미국 국적 승객에 한해 보안 검색과 소지품 검사를 간소화하는 프리체크 이용이 5년간 금지되는데요. 원래는 3년간 금지였던 데서 작년에 5년으로 금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네, 연방당국이 이렇게 총기 적발에 대한 처벌을 갈수록 더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보안 검색대에서 총기가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에만 해도 검색대에서 적발된 총기는 약 1,100건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총기 적발 건수는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2020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자가 감소하면서 줄었는데요. 하지만 2021년에 바로 5,000건이 넘기면서 다시 급격히 증가한 데 이어 2022년에 6,500여 정도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연방당국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 또 나뉘는군요.
네, 총기 옹호 진영에서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기 지지단체 총기 소유주의 에이던 존스 씨는 AP통신에 새로운 총기 소유자를 위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검색대에서 총기가 적발된 것을 중대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처벌이 필요한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실수한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교통안전청 TSA 측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퍼커스키 TSA 청장은 우리가 공항 검색대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보고 있는 것을 반영하며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더 많은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총기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공지를 강화했지만 사람들이 항상 주의를 기울이진 않는다며 따라서 처벌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은 캘리포니아주로 가겠습니다.
예, 캘리포니아주의 컬버시티 이야기인데요. 이 컬버시티시 의회는 최근 공공장소에서 노숙자 텐트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댄 오브라이언 컬버시티시 의원은 이번 결정 후 당국이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시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같은 로스앤젤레스 LA 카운티에 속한 LA시의 노숙자 관련 조치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브라이언 시 의원은 로스앤젤레스 템스 신문에 최근 LA시가 노숙자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컬버시티가 서둘러 조처를 마련하지 않게 된다면 LA시에서 컬버시티로 노숙자들이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LA시에서 어떤 노숙자 정책을 펴고 있길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걸까요?
예, 지난 중간선거를 통해서 캐런 베스 시장이 이 도시 역사상 첫 여성 시장에 취임했는데요. 베스 시장이 취임 후 업무는 바로 도시의 노숙자 문제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였습니다. 자신의 임기 첫 해에 노숙자 약 17,000명을 임시 혹은 영구시설에 수용한다는 것이 베스 시장의 계획입니다.
네. 자, 컬버시티 시의회의 이번 결정에 또 반대 의견이 있다고요?
네, 시의회 투표 시 반대표를 던진 야스미 이마니 맥모린 부시장은 이번 결과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그저 처벌 수단을 더하는 매우 해로운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도시 노숙자 문제 자문위원회에 속해 있는 브라이언 버바 PCC는 빈곤에 처해 있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범죄화하는 것은 누구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컬버시티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바로 철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시 당국이 노숙자들이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정된 캠프장을 열고 또 73개 호텔과 모텔을 영구 또는 임시주택으로 바꾸는 등 일단 노숙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이를 집행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얼마 전에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미국 국립공원관리국은 지난 15일 DC의 맥퍼슨 스퀘어 공원에 있는 수십 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노숙자들에 대해 퇴거를 단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떠나기를 거부하는 두 명의 노숙자는 결국 공원 경찰에 한 또 체포됐다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해 말에 노숙자 관련 대책 내놓기도 했죠.
맞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홈립스 합동위원회는 올인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노숙자 수를 오는 2025년까지 25%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2022년 현재 미국에는 약 58만 2천 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약 4분의 1인 17만 명이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현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개시된 헌법재정회의는 헌법을 새로 만들기로 하고 세부 항목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지역 대표들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큰 이견을 보였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헌법의 탄생 그 7번째 순서입니다. 강력한 연방정부를 강조했던 버지니아안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헌법재정회의에 참석한 각주 대표들은 회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어 새로 만들 헌법에 들어갈 세부 내용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근본적인 합의에만 도달했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 대표의 연방의회 파견이나 연방의회 구성, 또 노예 문제 등이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787년 5월 29일 에드먼드 랜돌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헌법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안은 버지니아가 제출했다고 해서 버지니아 안으로 불렸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이 기초한 버지니아 안은 큰 주들의 의견을 반영했고, 그 핵심은 강력한 중앙정부 수립에 있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개 부처를 조직하도록 했는데요. 이 가운데 먼저 입법부 형태와 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부는 양원제이다. 첫 번째 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두 번째 원은 주 입법부가 지명한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원이 선출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입법부 대표는 자유인 인구 비례 혹은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의 비례에서 선출한다. 양원은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입법부는 각 주들이 무능하거나 미합중국의 조화가 개별적인 입법 시행으로 방해받는 모든 경우에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방안은 크고 인구가 많은 주가 입법부를 통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버지니아는 행정부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행정부 수장은 입법부가 뽑는다. 임기는 단임제이다. 행정부 수반과 사법부 판사들로 구성된 수정평의회는 입법부가 만든 법안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입법부 양원은 이런 거부권을 번복할 수 있다.
다음 사법부와 관련해서 버지니아는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법관은 입법부가 선출하고 임기는 종신제다. 사법부는 단수 혹은 복수의 최고 법원과 그 외 하급 법원으로 구성된다. 사법부는 해상 사건이나 외국인들이 관련된 사건들, 국가 세입 징수, 국가 공무원 탄핵, 국가 안녕과 조화와 관련한 사건들을 다룬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헌법의 탄생 7번째 시간으로 강력한 연방 정부를 강조했던 버지니아 안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35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점점 더 진보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를 지켜본 미국의 부유층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이거나 독재자 또는 미치광이일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과 부유층, 보수주의 지도자들은 갈수록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거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의 뉴딜 정책을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개념 전체를 공격하는 정책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보수주의적인 반대 분위기는 1935년과 1936년에 걸쳐 내내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 많은 미국인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방정부 확대와 정권 확장이 사실상 독재로 가는 첫 단계일지 모른다면서 내심 불안해했습니다. 이들은 루스벨트 대통령과 민주당이 독일의 나치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혹은 러시아의 공산주의자가 그랬던 것처럼 권력을 잡으려 한다고 두려워했습니다.
1936년 여름 공화당은 전당대회를 열고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맞설 대선 후보로 알프레드 랜던 캔자스 주지사를 선택했습니다. 알프레드 랜던 후보는 미국의 곡창지대로 옥수수와 밀, 콩을 재배하는 농장주로 유명한 중부 캔자스주 출신입니다.
공화당의 알프레드 랜던 후보는 보수적인 사업관을 가진 성공적인 석유 생산업자였습니다. 랜던 후보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 정치인이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 가운데 사회개혁과 관련한 일부 정책에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화당원들은 랜던 후보가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회정책을 불안해하면서 온건한 개혁을 지지하는 보편적인 미국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고 두 번째 임기에 도전했습니다. 부통령 후보 역시 존 가너 부통령을 다시 내세웠습니다.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쟁점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그 자신이었습니다. 루스벨트 후보는 마치 대선에서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는 듯 확신에 찬 모습으로 미 전역을 돌며 선거 유세를 벌였습니다.
미국 전 지역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벌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환호하는 군중에게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루즈벨트 후보는 군중들과 함께 웃으며 뉴딜 정책이 미국인의 삶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벌인 선거 유세에서 루즈벨트 후보는 두 번째 임기에서도 현 행정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부 정책을 계속 펼쳐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미국의 각 가정과 농장에서 전기를 더 싼 값에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미국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젊은 남성과 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신체장애로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실직자, 그리고 노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는 이제 막 싸움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 가운데 하나는 20세기 초 미국의 노동운동이 더욱 강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알프레드 랜던 후보는 루스벨트 후보의 뉴딜 정책 중 많은 것이 좋았다고 인정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랜던 후보는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던 후보는 공화당 행정부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운동이 계속될수록 알프레드 랜던 공화당 후보의 발언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랜던 후보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많은 정책을 공격했습니다. 193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후보 역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저와 저의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미국인은 어떻든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돈에만 관심을 두고 자기 돈에만 몰두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를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증오한다면 저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합니다.
공화당의 알프레드 랜던 후보의 지지자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가의 전통적인 경제체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치열한 선거운동이 벌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경우에 벗어나다, 도리에 어긋나다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hear about the company's new policy on overtime?
Yes, this is beyond the pale. It's unacceptable that they expect us to work unpaid hours.
Exactly, it's a violation.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경우에 어긋난다.
This is beyond the pale.
경우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Pale, P-A-L-E, 창백하다, 희미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말뚝, 울타리, 비유적으로는 경계나 범위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정도를 지나치거나 경우에 벗어날 때
This is beyond the pale.
경우에 벗어난다 이런 표현입니다. 느린 속도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the company's new policy on overtime?
Yes, this is beyond the pale. It's unacceptable that they expect us to work unpaid hours.
Exactly, it's a violation. 이번에는 도덕적으로 어긋나다라는 표현
It's morally wrong.
이 표현 사용해서 대화 만들어 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the factory that's polluting the river?
Yes, it's morally wrong.
I agree. The people who live near the river are suffering because of it.
Someone needs to hold them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I couldn't agree more.
대화 해석해 보죠.
Have you heard about the factory that's polluting the river?
강을 오염시키는 공장 얘기 들었어요?
Yes, it's morally wrong.
네,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I agree. The people who live near the river are suffering because of it.
동의합니다. 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Someone needs to hold them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누군가는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Hold someone accountable.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을 지다,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I'll hold you accountable for it.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겁니다.
You'll be held accountable for this. Hold someone accountable.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을 지다 이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 couldn't agree more.
자, 이 표현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 이상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의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I couldn't agree more.
자, 그럼 끝으로 경우를 벗어났어요.
This is beyond the pal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the company's new policy on overtime?
Yes, this is beyond the pale. It's unacceptable that they expect us to work unpaid hours.
Exactly, it's a violation.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경우를 벗어났어요.
This is beyond the pale.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It's morally wrong.
도리나 상식 등이 어긋나는 상황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